시편 29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지고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죠.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삶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이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성도들의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목적론도 되는 거예요. 방법이면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앞에 자막 주세요. 앞에 이야기했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네 가지에 묶어서 네 가지를 다 묶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그러니까 네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오늘인데 이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오직 성경은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성경만이,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절대적인 표준인 것을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냐? 성경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이제 돌아오고 계시죠?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 즉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영생을 해줄 만한 분은 다른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포함해서 묶어서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라 앞에 자막도 아예 안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땡땡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운동을 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여행을 가는 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그리고 요리 문답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소럴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1번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아까 거 맞았어요.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우리들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요구를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세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요구를 해도 전혀 손색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6장이었거든요. 이사야가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의 스랍들이, 즉 스랍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그 천사들의 모형이에요.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스랍이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스랍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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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딱 그 환상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상상하듯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식이 풍성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깊습니다.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그런 선포를 들을 때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책임지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가 모자랄 정도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고학자들 가운데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고대 유물들을 찾으러 갑니다. 인디애나 존스 영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물들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 고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대 유물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노아 방주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몰라요. 뭐가 인디애나 존스처럼 얘기를 하면 그 무슨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잔 같은 거 이게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비밀 통로까지 생기고 근데 비밀 통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드러나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대 유물은 드러나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찾아갈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지식으로 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교회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으로 칠을 하고 금장을 입히고 또 신부들도 추기경들도 그리고 그 교황이 입고 있는 옷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머리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예, 물론 성경의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 가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여러분이 언제 봤다고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이 나의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더러운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니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비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그 비밀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 죽었다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빈정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지. 부활 웃기네.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아닙니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어요. 야 내가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게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웃기네 그러면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도 안 돼. 웃기네. 이라고 치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 네 글자로 뭐라, 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종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나 안 똑똑해요 이런 말 이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똑하신 분입니다. 이 지혜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셨는데 이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 주셨어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섭리, the creation and the providence,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셨어요. 만드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창조주는 피조물을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모든 계획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의 섭리, The Providence of Redemption. 그 구속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 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그 포인트가 있는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로마 백부장이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즉 성육신하신 그분을 보니까 아 아버지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 가운데 더러운 곳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죄로 물들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영광스러운 하늘을 버리고 죄 많은 이곳으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죄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탄생이고 그리고 생애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심 십자가로 연결되는 모든 고통의 기간이었잖아요. 그 모든 고통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다시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거는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서론에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마치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광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광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요. 씻음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흙덩이에서 살잖아요.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씻어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까지 다시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성령님의 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다시 죄악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거리가 들려가지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오랫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뭐 부흥회를 했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갔다 와서 혹은 TD 같은 데를 갔다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전할게요.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게 도전을 합니다. 왜 자꾸 편안한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고 서론과 중간에 또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가운데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삶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가게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 안에는 여러분의 고난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난이여 올 테면 와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 것이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모자란 일이 생기면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올 테면 와라. 시험거리야 올 테면 와라.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든 고난이 우리들에게 몰려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 설령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이미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자랑거리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십자가밖에 없고요. 우리 가슴 속에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